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 신문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지금은 남북교류 협력이 아닌 비핵화를 압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의 거듭되는 군사회담 요구는 핵개발 책임을 덮고 넘어가려는 면피용이라며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군사회담을 잘못 받아들이면 일보 전진하려다 남북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후퇴할 수 있으며 비핵화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도 어렵다는 겁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홍 장관과의 인터뷰 소식을 전하며 오는 9월 북한 인권법이 발효되면 한국 내 탈북민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탈북민들을 인터뷰하고 법무부도 참여해서 기록의 증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 지부를 설립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따익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지난 50년간 취해온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양국 간의 전쟁 뒤 베트남 영토에 여전히 남아있는 쥐뢰와 고엽제 제거 활동을 적극 지원해 고통스러운 전쟁의 잔재를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평화봉사단을 파견키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청년들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민들을 상대로 영어 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영어 교육과 우정을 통해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사흘간의 체류 일정을 마친 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합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녹색당이 지지하는 무소속의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좌파 성향인 판데어벨렌 후보는 이날 225만 4천 표를 얻어 222만여 표를 얻은 극우 성향의 노르베르트 후보의 3만 1천여 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결선 투표는 유럽연합 회원국 최초로 극우 성향인 호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지역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유럽연합 체제를 선호하는 판데어벨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호퍼 후보는 기존 유럽연합 통합 체제 강화를 거부하고 난민 유입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해 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판데어벨렌 당선자는 하지만 호퍼 후보의 인기주의 영합운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친난민 정책을 선호하는 녹색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게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판데어벨렌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10여 년간 녹색당원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의 녹색당 정치인들은 유럽연합 최초의 녹색당 소속 정상이 탄생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의원 내각제로 대통령은 상징적 원수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반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선제로 실시하고 대통령이 총리와 강요 임명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권한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신임 총통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타이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22일 타이완을 방문한 미 의원 대표단과 만나 양국이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특히 타이완은 지난해 미국의 9대 교역 상대국이었고 타이완에서도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두 번째 무역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 지난 3월에 타이완의 국제경찰 인터폴 참관국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양국 관계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고 타이완을 안보와 경제의 중요한 동반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갑자기 군사회담을 제안해오는 것은 한국 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회담 제안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이 북한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1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에 있어 북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 NHK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기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 개발의 위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무모하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핵을 확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외면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행동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이 한 달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건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는 다음 날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고집하면서 4주 가까이 지연됐던 언론 성명은 VOA 취재 결과 사실상 나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8일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러시아가 가로막았다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걸림돌인 만큼 러시아 당국에 문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언론 성명 채택을 가로막은 건 미국과 일본이라며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알렉세이 제이체프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관련 국가들이 자제를 하고 한반도 내 군사 활동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정안이 앞서 언급됐던 두 나라, 즉 미국과 일본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체프 대변인은 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지난 2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음날 로이터통신에도 언론 성명 초안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내용이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언론 성명이 문구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추가 논의조차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은 최종 불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역시 이날 VOA에 언론 성명 채택이 너무 늦어져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언론 성명 채택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노력이 흐지부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더 이상 없는 상태라면서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리 이사국 사이의 마찰로 인해 나오지 않은 게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언론 성명 채택을 막은 국가로 지목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VOA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처럼 유엔의 언론 성명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는 대신에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언론 성명 채택 실패 책임을 거듭 러시아에 돌렸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유엔 안보리 내부의 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면서도 안보리가 복수의 유엔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건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명 채택에 이견을 보인 러시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우려를 안겨주는 북한의 엄청난 위반을 규탄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정당하게 보호하려는 나라들을 지목하는 조항을 언론 성명에 삽입하려는 것은 성명의 본질과 의도를 바꿔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5일에도 BOA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언론 성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안보리가 계속 분열될 경우 북한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미한 군사활동을 문제 삼은 러시아의 이견으로 지연됐습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이 성명 채택을 막았다고 공방을 벌였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 언론 성명 채택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며 결의 채택을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 남북군사회담을 거듭 제안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3일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북한인민무력부의 전통문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국방부가 23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북한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통문에서 한국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실무 접촉 제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측의 남북 군사 당국 간 접촉 제의에 대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의 역제안 또는 역공의 성격을 띈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대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이 과거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이나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의제로 삼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 것과 같은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비판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불순한 의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제공조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답신을 보낸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오면 답신을 보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전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지난 21일 한국 측에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을 차단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은 한국 국방부가 군 통신선으로 보낸 답신 전통문을 즉각 수령했다고 국방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보낼지를 놓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통일부도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내 여론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제의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군사회담 제의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약화를 노린 유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의 제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과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원동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담화 등을 통해 남북 군사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는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인 핵 문제를 외면한 채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비핵화가 없는 가짜 평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이런 선전공세의 속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당 대회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방과 청와대 폭파 동영상 공개 등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대화 공세로 돌변한 데 대해 실질적인 대화 제안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끌어내기 위한 선전전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핵 억제력을 공포하고 권력체제를 정비하고 난 뒤 대외관계 안정화에 나선 조치라며 수령체제 특성상 김제1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대미 평화협상에 대한 명분은 특정적일 수 있고 하나는 제재와 압박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화제 수출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의도를 갖고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를 회담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것에서 일정하게 그 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측의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이 북한 당국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재일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비라 살포나 대북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사회담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삐라살포나 대북방송과 같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북한이 다음 달 15일 6.15선언 16주년 기념행사, 8월에 있을 광복절 행사와 미한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실시 등과 맞물려 대화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를 명분삼아 모종의 도발카드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인 호위총국장 등 1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북한 군부 실세 18명과 기관 한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EU는 20일 공시한 관보에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김춘삼 전 제1부총참모장,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홍영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대부분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인민군 전략 로켓 사령부가 포함됐습니다. EU는 전날인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대량 살상무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 고위 계급과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66명으로 늘어났고 기관 역시 42곳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EU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왔습니다. EU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가 라진 핫산 사업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 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관련국들이 성급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19일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과의 라진 하산 사업이 타격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9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러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갈루슈카 장관이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무역 발전 관계는 유엔 결의와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맞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그러면서 라진 하산과 같은 러시아, 북한의 중대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제재들이 행해진다고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 하나로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나진 하산 사업이 산업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15년 물류량은 150만 톤이었고 2016년에는 200만 톤을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또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에 대한 러시아 타스 통신의 물음에 북한 핵실험이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 사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치에서 열린 러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7차 당대회를 전후에 나온 북한의 제안을 관련 당사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 당대회 기간 중 우려했던 5차 핵실험이 없었던 사실에 러시아 정부가 만족한다면서 북한의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책임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관련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른바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용해 군사적인 이점을 취하려 한다든가 대규모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들이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산하은행과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19일 산하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통지문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 개설이나 유지가 금지된다는 점과 북한 내 계좌 개설 금지 등 제재의 세부 항목을 명시하면서 은행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존 계좌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연관됐다는 정보가 있을 시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폐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지문은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경우도 해당 계좌가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북한 은행과 송금 거래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거나 북한 내 계좌 폐쇄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20일까지 러시아 외무부와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위험을 각 금융기관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해당 초안은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 폐쇄,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외교 사령탑으로 불리던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외교 라인도 리수용, 리용호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한편 최룡해 상무위원은 장위원장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장례식이 22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애도사에서 강 전 비서를 잃은 건 노동당과 인민의 커다란 손실이라며 강 전 비서의 생전 업적을 칭송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대외적 권위를 보장하고 주체 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강전 비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20년 넘게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 배석했으며 같은 해 10월엔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북핵특사와 미북 기본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강 전 비서는 지난 20일 오후 식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강 전 비서의 사망으로 북한 외교 진영은 리수용과 리용호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이미 이 같은 북한의 새로운 외교 진용이 꾸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주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리수용 전 외무상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선출과 국제담당 부위원장 임명, 그리고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내고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아온 리용호 신임 외무상의 정치국 후보 위원 선출은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서방 외교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 박사는 이어 7차 당대회 마지막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 축전을 보내는 등 북중 양국이 갑작스레 화해 분위기로 나아간 데는 북한의 새 외교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 발표된 강석주 전 비서의 국장 및 국가장의위원회에 최룡해 상무위원이 김능호, 최상진과 함께 국가장의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노동당이 최고 권력을 가진 북한에선 당서열 2위인 최룡해를 실질적인 2인자로 볼 수 있다고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이번에 최룡해가 강석주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도 이 같은 2인자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석단 서열로는 5위죠. 실제적으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고려하면은 이제 당에서는 최룡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번에 당을 대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식상의 서열로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가 앞서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룡해가 당에서 2인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가 파워 면에서는 2인자라고 뭐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역시 최룡해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최룡해에게 장의위원장을 맡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영남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황병선은 군을, 최룡해는 당을, 그리고 박봉주는 내각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비서를 지낸 강석주의 장의위원장에 당 대표인 최룡해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남의 적도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려면 이제 군 가면 황병서, 그 다음 정부 사람 가면 박봉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봐요.
이번 강석주 장의위원회엔 최룡해를 비롯해 김능호, 최상진 등 3명이 장의위원장의 이름을 올렸으며 황병서 인민국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등 5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미국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 평화협정 체결은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협상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대해 미국과 주변국들이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 연구소 논평에서 북한 정권은 한국을 점령해 무력 통일을 이루는 목표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평화 공세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평화협정 요구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의 일환이란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평화협정 요구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무력화해 미한 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He wants to create conditions where there's no longer a reason for U.S. forces to be in Sou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철천지 원수이자 전쟁광이라고 거짓 선전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돼 미군이 일단 철수하면 다시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북한 정권은 이를 활용해 수십 년간 축적한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을 앞세워 한국 점령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력 침공만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때문에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수뇌부는 7차 당대회를 통해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를 상당히 강조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통일 전략을 담은 조국 통일 3대 헌장까지 다시 꺼내들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 보고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보고에서 한국 내 혁명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공산화 통일을 주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 자강력을 기반으로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덥석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엘리자베스 트리도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The onus is on North Korea as it has long been to take meaningful action to verifiable
북한 정권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컷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VOA에 평화협정에 대한 미북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there's still a gap, a prett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US and DPRK.
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로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정은은 이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절충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병행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전 북한 측 요구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미북이 비밀리에 합의했지만 핵협상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를 북한이 거부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결의한 9.19 공동성명 제4항에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며 평화협정이 비핵화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한반도에 어떤 실질적이고 진정한 평화도 가져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 발언입니다.
그 무슨 육자회담이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이니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도저히 대화에 대해 생각할 분위기가 못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알 수 있는.
게다가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차 당대회를 통해 항구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뷰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을 돕기 위해 방북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북한의 B형 간염 치료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한 관계자는 VOA에 하이디 린튼 대표 등 10여 명이 지난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며 이 기구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병원을 개보수하고 수도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공사는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지별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물을 판 뒤 수동펌프를 설치해 인근 병원 환자들과 주민들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 우물에서 끌어올려진 물을 병원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방북 기간 중 어떤 병원에 수도 공사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며칠 안에 5명이 추가로 북한을 방문해 B형 간염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올해 말 개성과 평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B형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내 실험실들을 개조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간염 환자에 대한 임상 진단 정보 없이는 항바이러스 약제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B형 간염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자들의 간 효소, 신장 기능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4,300회가 넘는 화학과 혈액, 면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B형 간염 치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의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피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너지는 상황을 5가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차하르 연구소의 덩유엔 연구원과 셴젠 소재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16일 홍콩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병진 노선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이 7차 당대회에서 민생과 경제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충분하지 않은 개혁 탓에 북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존속할 것이라며 북한 붕괴와 관련해 5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제가 파탄되면서 빈곤층이 늘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탈북자가 늘어나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함으로써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북한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내부 군사 정변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부 개입, 가령 지도부 암살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어떤 상황이든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양 당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붕괴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18일 내부 요인으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 한, 일 세 나라가 협력해 이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금은 한민족 전통악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남한과 북한의 대금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만든 악기가 나왔는데요. 이름하여 통일대금. 그 소리는 어떨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김응호 경기도립 국악단 대금 제1수석이 연주하는 통일대금 연주곡 꿈꾸는 광대입니다. 일반적인 대금 소리보다 다양한 음이 나는데요. 통일대금은 북한의 저대와 한국의 전통대금을 하나로 만든 악기입니다. 김응호 경기도립 국악단 제1수석입니다.
우리나라 대금하고 북한 저대하고 반반씩 나눠서 밑에 부분은 그 운지가 있는 부분은 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저대 쪽으로 하고 청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우리나라 대금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통일대금이라고.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전통 대금과 그 연주법을 그대로 지킨 반면 북한에서는 기존의 대금을 서양의 12음계 평균율로 맞춰 제작했는데요. 때문에 모양이나 소리가 대금보다는 서양의 플룻을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대는 폭넓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금 같은 깊은 소리는 내기 어려운데요. 통일대금은 대금과 저대의 장점을 더한 악기입니다. 취구, 즉 입김을 불어넣는 구멍은 전통 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가락으로 짚었다 뗐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지공은 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금과 저대의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를 서양 음악에 가깝게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우리나라 대금으로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음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우리나라 악기도 조금 개량을 하면은 서양 막 저대를 그냥 쓰는 것보다 그냥 조금 개량을 하면은 그 지금 치세즈음 하는 그런 곡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또 마침 그 정세적으로 지금 많이 경색돼 있잖아요. 우리는 남북 관계가 음악적으로도 좀 여기에서 나오는 음보다 의미가 통일대금이라는 의미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예.
경기도리 국악단은 지난해 중국교포 연주자인 최민 씨와 함께 이미 통일대금을 만들어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당시에 통일대금이 저대소리 위주였다면 이번에 김웅호 수석이 만든 통일대금은 대금이 위주입니다.
최민 씨가 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대금스럽게 해야지 되겠다. 근데 일부러 만든 악기를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어요. 최민 선생한테 가서 한번 불어보고 그러면 쉽게 이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해내고 싶어서 그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대 연습곡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운지법도 제가 다 이게 제가 찾아서 계속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길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대금스럽게 부려고 그냥 대금에 저대를 대금에 맞춰서 지금 부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지법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아 저대는 저렇게 부는데 나는 이렇게 부는구나. 근데 내가 이런 면에서는 더 대금스럽고 저대시럽게 부르려면 저렇게 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아주 재밌어요.
이미 통일대금이라는 악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통일대금을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웠는데요. 대금과 저대의 길이와 굵기, 구멍의 크기가 맞지 않아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어렵구나. 이게 위에는 우리나라 청소리를 내야지 되고 밑에는 저대니까 이게 만나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몇 개를 지금 한 10개 이상을 버렸는데 그러면서 참 통일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 어쨌든 지금도 완성은 아니에요.
김웅호 수석이 소속돼 있는 경기도리 국악단의 단원들에게도 통일대금은 낯선 악기인데요. 경기도리 국악단의 이승철, 문하람, 대금 상임 단원입니다.
앞전에 선생님께서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음역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다가 고민을 하시고 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한 세 번째 본 대금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실제로 연주해보니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연주법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도 신기한데 정말 연주법도 신기한 악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저대랑 대금이랑 재질도 많이 다르고 소리가 어우러져서 날까 굉장히 많이 염려했었는데 생각보다 두 개의 소리가 좀 각각의 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색다르게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어요.
아직 통일대금을 제작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금과 북한의 저대가 먼저 통일을 이뤘다는 점에서 통일대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 하나도 이렇게 개량하는데 힘들고 또 어느 정도 또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좋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 통일에 있어서도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좋은 악기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악기인데도 이렇게 합쳐져서 또 새로운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다른 두 분당 국가지만 어우러지면 분명히 새로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남한과 북한이 다루고 있는 음악이 많이 다른데 이 악기로서 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연주하는 것이 많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웅호 수석은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무대에서 통일 대금을 연주해 한국의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역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구름은 많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1도, 안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흐리고 비가 오면서 지난주에 기승을 부렸던 초여름 더위는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평안북도 여전히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오전까지는 계속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유주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2도, 강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1도, 희천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역시 21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강계 희천 지역은 오후에도 한때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오면서 이 지역도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1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모두 흐립니다. 오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후에도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이 지역에는 오후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까지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4도, 삼지연은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 서해 모두 흐리고 비가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는 오후에는 2.5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북부 먼 바다 역시 2m 내외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사상 처음으로 평화봉사단 지부를 설립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따이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지난 50여 년간 취해온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양국 간의 전쟁 뒤 베트남 영토에 여전히 남아있는 쥐뢰와 고엽제 제거 활동을 적극 지원해 고통스러운 전쟁의 잔재를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의 평화봉사단을 파견키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청년들이 베트남에서 영어 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영어 교육과 우정을 통해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사흘간의 체류 일정을 마친 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지금은 남북교류 협력이 아닌 비핵화를 압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최근에 북한 정권에 거듭되는 군사회담 요구는 핵개발 책임을 덮고 넘어가려는 면피용이라며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군사회담을 잘못 받아들이면 일부 전진하려다 남북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후퇴할 수 있으며 비핵화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23일 홍 장관의 인터뷰 소식을 전하며 오는 9월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면 한국 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인터뷰하고 법무부도 참여해 기록의 증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녹색당이 지지하는 무소속의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좌파 성향인 판데어 벨렌 후보는 이날 225만 4천 표를 얻어 222만여 표를 얻은 극우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의 3만 천여 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결선 투표는 유럽연합회원국 최초로 극우 성향의 호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유럽연합 체제를 선호하는 판데어 벨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국 내 100개 이상의 아시아계 단체들이 연대한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맹이 미 교육부와 법무부에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3곳의 아시아계 학생 입학 역차별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비리그는 하버드와 예일대 등 미 동부의 명문사립대 8곳이 소속된 대학연맹입니다. 이 단체는 23일 미 교육부의 민권국과 법무부에 아이비리그 내 브라운 대학과 다트머스, 예일 대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서한에서 브라운 대와 예일 대가 지난 20년간 같은 비율의 아시아계 학생들을 수용했고 다트머스 대 역시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적이 훨씬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소수 인종 할당 제도에 묶여 입학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간 아시아계 학생들의 규모가 상당히 늘었지만 이들 대학의 입학 수용 규모는 그대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들 대학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소수인종 할당 제도 적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예일 대학은 이에 대해서 입학을 결정할 때 성적만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다트머스 대학은 입학 신청서를 심사할 때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의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조사한 결과 클린턴 후보는 46%, 트럼프 후보는 43%의 지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